하려고 했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 이제 이재명, 이제 진짜 본인 이재명 후보의 옛날 대통령 후보 지금은 참 아이러니하게 국회의원 후보로 또 카드를 건 거예요.
예.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또 오늘날 딱 봤더니 아직 이게 무슨 저기 그 젓가락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고목 만들었는데 고목 고목 만들었는데
2월에 가지치기를 하고 또 쳤다.
그렇습니다. 그 입이 막 솟아나는 것들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가리려고 하던 걸 다 쳐버린 거죠.
이재명 후보 측은 그 2월에 친 거는 정기적으로 친 거고 이번에는 안 쳤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도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저희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럼 쳐달라 그랬더니 또 그건 안 된대네요. 그래도 이번에도 좀 그런 부탁은 그건 또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좀 파릇파릇 올라오던 싹들 정말 그래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무야 얼마나 아프니 미안해 이런 이야기들 하고 계시고 글을 올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거기 이런 나무 친 범인이 누구냐라고 크게 프랑카드 써놓고 이런 지금 프랑카드 그 나무 있고 그렇습니다.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판세.
지금 여기 뭐 이재명 후보의 대선팀이 와 있다 그래요.
예.
어떤 뭐 수백 명씩 떼져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인심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유권자들 만나 정말 너무나 큰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픈데요.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확실합니다. 이 지역 우리 계양 주민들 공정이 뭔지 상식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계양 주민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계양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시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 지금 한 명 남았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게 사실은 한 4달 해야 될 선거를 지금만 20일 정도에 준비해서 하는 공격불에 콩부와 먹듯이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정치 상황을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제가 보는 이번 내각의 구성은 정말 경제가 얼마나 좀 어려워지고 그 사회가 얼마나 좀 어려워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후유증이 되겠죠. 세계 경제 어려워지고 있고 이거를 회복하고 지금 코로나 극복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오로지 이번에 내각의 초점은 일 잘하는 실용적인 국민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한 그러한 내각을 구성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발목 잡기 해가지고 제대로 구성이 다 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평가하고 지금 할 만한 상황이 못 되고요. 저는 지금 그렇게 전체적인 내각 구성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형선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박정호 교수의 경제합시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경제쇼를 만나고 경제쇼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후 4시 5분 홍사원의 경제쇼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행이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우리가 있잖아요.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태백 장성동 황제천. 이곳엔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낡은 다리가 있습니다. 이 낡은 다리에 담긴 우리의 슬픈 역사. 1935년 전쟁 준비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했던 일제는 강원도의 석탄 수탈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석탄을 일본까지 수송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시설, 철로. 자원 수탈을 지역 발전으로 포장하기 위해선 인도교를 따로 건설해야 했지만
그냥 붙여서 한꺼번에 지읍시다.
그래서 탄생된 다리. 위에는 석탄을 실은 광차가, 아래는 사람이 지나가는 이중교.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제111호 태백 장성 이중교입니다. 강원 탄광문화유산. 이 프로그램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합니다.
국가대표 티키입니다.
앞으로 2년 후 올림픽의 도시 강릉에서 또 한 번 올림픽이 열립니다.
전 세계 올림픽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축제, 바로 청소년 올림픽인데요.
강릉과 평창, 정선 그리고 횡성에서 2주간 함께할 뜨거운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영광을 한 번 더.
2024년 1월 19일 강원도에서 만나요.
2년 남았어. 기다리지 말고 가야 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파이팅!
이 캠페인은 강원도와 함께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이시거나 도내에서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채용하고 계신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분들께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이신 경우 강원 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군 일자리 부서 및 강원도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해 주세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강원도와 함께합니다.
계속 하는데 마당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여가 조이는 것 같아 가슴이.
연간 430건 발생, 연평균 축구장 1200개 넓이의 산림 소실, 그리고 삶의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무서운 재앙, 산불. 하지만 산불의 원인은 논 밭드럼과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등 90%가 사람에 의한 실화. 수천 년을 이어온 소중한 터전이 잿더미로 변하는 건 한순간. 산불, 시작되면 늦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숲, 우리의 터전. 산불 예방만이 가장 좋은 지킴이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강원의 아침 진행의 성수일 PD입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이 사용된 지 627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데요. 월요일 오늘의 이슈에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연결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 의미 들어보겠습니다. 또 취재 기자와 함께 한 주간 도내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요.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격차와 대책 취재해봤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까지 영서와 산지에는 안개가 조금 끼겠고 이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하루가 다르게 열기는 더 뜨거워져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춘천과 홍천 31도, 화천 32도가 되겠고 고성과 양양 25도, 강릉은 28도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고요.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과 관리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여전히 건조합니다. 산지와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크게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은 가운데 볕이 뜨겁겠습니다. 이후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더위를 일시적으로 식혀주겠습니다. 현재 춘천의 기온은 1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제가 바빠서 뉴스를 매일 잘 챙겨보지 못하거든요. 강원의 아침이 제게는 지역 소식통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강원의 아침 매일 듣고 있습니다.
강원의 아침이요? 강원도 대표 시사 프로그램이죠.
99.5 강원의 아침 고정입니다.
아, 저는 아침 출근길
출근길에
KBS 라디오 강원의 아침과 함께하고 있어요.
네, 한 주간 돈의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는 포커스 강원. 오늘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박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강원 SOC 예산 삭감 논란이 6.1 지방선거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얼마나 삭감됐어요?
네, 일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정부 2회 추경안에 담긴 강원도 주요 SOC 사업의 삭감 현황을 보면 이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280억 원이 삭감이 됐고요. 또 태백미로 38번 국도는 30억 원, 남면 정선 59번 국도는 69억 원, 동해 신항은 161억 원 등 이렇게 강원 SOC 사업 예산의 이제 삭감액이 이제 총 540억 원이 이제 삭감이 돼서 상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에 의한 예산도 강원 홀대다라며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고요. 또 지난 22일 춘천을 찾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강원 민생추경지원간담회에서 전남에 이어 강원도가 두 번째로 삭감 규모가 크다. 본 예산의 절반을 넘게 깎은 수준이다라고 혹평을 하면서 강원도 국민의힘 의원들 윤핵관은 실체가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와 함께 역공을 취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도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2027년 완공 등 강원도 주요 SOC 사업 진행 로드맵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허영 의원이 속한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강원도 유권자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강원도 내 133만 6,080명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선거권자 133만 3,138명, 그리고 주민등록 재외국민 1,604명, 외국인 선거권자 1,300여 명을 이제 합한 수치인데요. 이제 앞서 2018년 제7회 지선보다는 3만 9,800여 명, 그리고 20대 대선보다는 1만 2,6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원주가 30만 4,060명으로 이제 유권자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춘천이 24만 4,400여 명, 강릉이 18만 5,800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다가올 여름철을 맞아서 동해안 시군 지자체들이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릉시는 지역 내 18곳의 해수욕장 개장일을 7월 8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동해안 시군 중에는 가장 이른 개장인데요. 일단 운영 기간이 8월 21일까지 45일간이고요. 발열 검사나 거리 두기 등을 위해서 설치를 했던 펜스와 검사소는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는 7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속초, 등대, 또 외홍치 해수욕장 등 세 곳에 이제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나섰고요.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에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복구로 운영을 중단을 했던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 해수욕장 운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이제 벌써부터 관광객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는 망상과 추암, 노봉 등 이렇게 6개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제 40일간 운영을 하고요. 또 같은 기간 삼척시도 맹방 해수욕장 등 13곳에 대한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폐기물이 크게 늘어 지자체가 처리 방법을 두고 고민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전후로 생활 폐기물이 이제 좀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해 원주 지역 정량제 봉투와 가로수 청소용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5만 3,169톤이었습니다. 2020년 5만 849톤에 비해서 한 4.5%가 증가했고요. 또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9.4% 정도 이제 늘어난 셈입니다. 춘천 역시 소각이나 매립, 또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로 합친 생활 폐기물이 지난해 88,866톤에서 이제 2020년에 이제 89,784톤에 비해서 한 1% 정도 감소를 했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약 4.5% 증가했는데요. 이제 하지만 문제는 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 매립장 규모는 정해져 있고 추가로 매립장 개설을 추진을 하자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지난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2030년부터 직매립이 불가능해서 이제 각 지자체는 소각시설 마련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신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해서 직접 많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뭐 저로서는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국민들께 10년 숙원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게 이제 특별자치도가 된 지 13년이 됐는데
네.
그 사이에 제주도 인구가 한 50만에서 60만까지 늘어가지고
네.
우리 강원도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범도민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강원도민의 이천수 회장님하고 민주평통의 최윤 회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허영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들 많이 해주셨고 도지사 후보자들도 열심히 노력했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감회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저도 궁금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우선 이제 도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실 만한 것은 이제 도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628년 만에 바뀐다고 그러는데요.
네.
강원도라는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 이게 공식 명칭, 행정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도민들께서는 특별자치도민이 되시는 거고 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치권이 좀 크게 네, 확대가 되는데요. 우선 예산과 권한에 있어서 자치권이 확대돼서 예산에 있어서는 이제 별도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좀 복잡한데 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강원도가 사업을 하는데 우대를 받게 되고 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도 받게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행정용어에서 복잡하시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 저 정선에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 같은 경우를 산자부 석탄과장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라스베가스나 마카우처럼 개발하고 키우자. 이런 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걸 좀 넘겨주는 것을 저희가 뭐 이제 정부로부터 가져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정부의 권한 예산을 위임받는데 그 그릇과 명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어쨌든 강원도지사로서는 마지막인 최문순 지사와 인터뷰를 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 달 조금 남짓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의 강원도 주요 공약이었는데 이 지역에서도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화, 경제도 다 빠진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법안의 이름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이제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경북이나 전북이나 경남 이런 데서 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 그걸 다 해줘야 되느냐 이 논리에 막혀서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화를 붙이기도 하고 또 경제를 붙이기도 해서 우리는 좀 특별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히려 이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허영 의원께서 평화 특별자치도를 제출하고 이양수 의원은 경제 특별자치도 이렇게 제출을 해서 동시에 제출이 됐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이 다 양보를 했습니다. 평화를 허영 의원이 양보하고 경제는 이양수 의원께서 양보를 해가지고 오히려 좀 더 두 개 다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법안이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히려 보편적인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의원께서 직접 행정안전위에 출석을 해서 양보하고 조정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큰 그릇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내용에는 평화와 경제가 다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보편적인 규제 완화까지 들어가서 보편 좀 더 보편적인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릇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있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오늘 국회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데요.
네.
지금 잠정적으로 본회의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25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이제 오늘 최종 결정이 되는데 이 법사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야 간의 갈등이 제일 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어느 당에서 위원장을 가지고 가느냐, 이걸 가지고 좀 갈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오늘부터 이제 서울에 가서 설득 활동을 할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범도민 위원회에서 이제 함께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허들이라고 할까요? 최종 허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도민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또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우선 이제 1년 후에 공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제 6월에 공포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만 들어 있어서 그릇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담을 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담을 거리들은 지금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위탁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6월 말 정도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 예를 들어 강원랜드에 관한 권한을 우리가 갖고 올 건지, 아니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권한을 갖고 올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하다가 안 됐던 산악철도에 관한 권한을 갖고 올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짜서 담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일은 아마 차기 도지사가 진행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세부 내부 내용 중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은 이것이다. 무엇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네.
발전을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군사 규제, 수질 규제, 산림 규제, 농지 규제, 환경 규제, 뭐 온갖 규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 담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다가 정부의 규제와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랜드를 라스베가스처럼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사업, 그다음에 뭐 도민들 다 아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산악철도 같은 사업들, 이렇게 북지국지가 큰 사업들 중에서 강원도를 발전시킨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 연구 용역이 나오면 전략적으로 잘 배치해서 차기 도지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원도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특별자치도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오신 우리 최문순 지사님. 그동안 지난 시간의 소회랄까요? 마지막을 들어보면서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11년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민사도 함께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과제 하나를 해결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제 바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의 결정적 수단,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국회 잘 다녀오시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강원도가 보인다. 시사를 듣는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강원의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리포터 취재 현장입니다. 오늘 이서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격차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춘천시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춘천 남부 노인복지관에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하고 있는데요. 춘천시 평생학습관과 강원 디지털 배움터와 연계해서 올해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관련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직접 해보고 익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실제와 똑같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학습용 대형 키오스크를 마련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남부 노인복지관 강성경 대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복지관에서는 춘천시 평생학습관과 강원 디지털 배움터와 연계해서 이렇게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평생학습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구비되어 있는 대형 키오스크 기계에 이걸 활용해서 ITX 등의 기차나 버스 같은 교통수단 예매, 그리고 뭐 영화관, 음식점 등에서 나타나는 실제 화면을 똑같이 구현해 놔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수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데 키오스크 기계가 어르신들에게 이제 두려운 기계가 아니라 친숙하고 실용적인 기계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관련 교육 과정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정보가 방대해지고 무인 시스템 형태가 늘어나면서 사용 방법을 몰라서 외출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격차 현상 때문에 기존보다 정보화 교육을 더 강화해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전과 달리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느껴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에는 어딜 가나 키오스크가 배치돼 있는데 앞으로 점포의 무인화 바람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키오스크 급증에 따라 춘천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더 확대해서 찾아가는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춘천시 경로복지과 박준수 경로정책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영화관이나 병원, 카페 등에 가서 주문을 할 때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춘천시 출연 기관인 춘천 GA숲에서는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와 똑같은 키오스크를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지하상가 등을 다니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되어서 일상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경로당에 이제 많이들 모이셔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만 55세 이상은 69%에 불과한데요. 저소득층과 장애인, 농어민 등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에 따라 지자체나 복지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한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디지털 격차 현상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세요.
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요즘에는 음식점, 카페, 마트나 병원 등 키오스크가 없는 곳이 없는데요. 인건비가 절감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상 곳곳에서 키오스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언택트 바람을 탄 키오스크 도입이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2년 사이에 키오스크 기기가 3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또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 가능성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디지털 포용법이 발의되었죠. 기존의 법 제도가 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은 디지털 포용법은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과 민관 지원 등 한층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법 제정 기대감이 높은데요. 보다 근본적인 법 제정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포터 취재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세연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부터 저희 강원의 아침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후보와 춘천시장 후보들의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누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 살펴보기 힘드셨던 분들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함께한 생방송 강원의 아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VID-19로 시행되었던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이제 혼자 조깅을 하거나 3-3-5 모여 산책을 하는 등 50명 미만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 장소에선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50인 이상 집회 현장이나 실외 스포츠 경기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전처럼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섭취 허용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일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는데요. 하지만 면역 저하자나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